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주님은 나의 토기장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 남유다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진흙을 통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말씀은 성경 곳곳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러면서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도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네, 하나님이 토기장이이시고 이스라엘 족속이 바로 토기장이 손에 붙들린 진흙이라고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진흙인데 어떤 진흙입니까? 길가에 버려져 있는 그런 쓸모없는 진흙이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진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께서 쓸만한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저를 예쁜 접시로 만들어 주십시오, 저를 무슨 물컵으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토기장이는 자신이 만들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내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내 삶에 하나님의 그 통치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너무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은 너희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 그 주권을 너희가 인정해야 된다. 너희가 요구할 것이 하나도 없다. 너희가 컵으로 만들어달라, 그릇으로 만들어달라 요구할 것이 없다. 토기장이 뜻대로 만드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해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조금 전에 읽었던 6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가에 버려진 진흙이라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쓸모있는 일꾼이 되고 하나님 쓸만한 그릇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오늘 또한 말씀에 붙들려서 새롭게 빚어지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그 그릇이 멋지게 만들어져 가다가도 깨어지고 마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우리 말씀 읽었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터지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깨어지다, 손상되다, 상처입다, 부패하다라는 뜻입니다. 토기장이는 그릇을 귀하게 쓸만한 그릇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하지만 만드는 과정에서 깨어지는 그릇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릇이 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진흙 자체가 연약함 때문인지 아니면 질그릇 굽는 가마의 무슨 잘못 때문인지 어떤 이유 때문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릇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깨어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깨어지는 그릇의 예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도 잘 아는 다윗.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런 정말 인기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긴장이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정욕에 빠져서 간음과 또 살인죄를 짓고 마는 어떻게 보면 순결한 믿음의 그 그릇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의 그릇이 깨어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엘리야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대결에서 멋지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자기를 위협하는 그 소식을 듣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를 죽여주십시오. 실망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은 담대한 그의 그릇이 깨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또 여러분 너무도 잘 아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멋지게 이렇게 대답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열쇠를 거머쥐었던 정말 수제자 중에 수제자 아니었습니까? 베드로가. 그런 그가 다음날 아침에 홀라당 네, 예수님을 배반하는 세 번이나 배반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어쩌면 그의 믿음의 고백이 산산이 깨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엘리야도 또 다윗도 베드로도 깨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 인격도 또 도덕성도 관계도 심지어는 건강도 깨어질 수 있는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토기장인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그의 손에 붙들린 바 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질그릇이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고백의 신앙회에 주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깨어지고 그냥 허망하게 끝내는 존재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은 계속 오늘 나오는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가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부서지는 우리 그런 연약한 존재, 그래서 허망하게 인생을 마치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겠으나 거기에 그냥 멈추고 마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귀한 그릇으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아까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윗이 가늠과 살인죄로 그의 삶이 산산조각 났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다윗을 아름답고 귀한 그릇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또다시 한번 또 떡과 물을 먹이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는 또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부서지는 신앙의 그런 연약한 존재였지만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이 조반은 예수님이 준비하셨죠. 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산산이 믿음이 깨어졌던 베드로를 위로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명을 다시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재밌는 거는 엘리야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먹을 것을 준비해 주면서 위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낙심한 영혼, 깨어진 영혼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우리 주님께서 맛있는 음식을 먹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사람은 언제든지 누구나가 다 이렇게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나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쉽게 깨어지고 마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또 깨졌다고 해서 실망할 이유가 없는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통기장이가 되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또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야만이 우리가 재창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시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재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질그릇에 비유를 했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이 은혜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는 어쩌면 대단한 자였잖아요. 그죠?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또 지식적으로도 가말리엘 후생이었으니까 그냥 뭐 금수저에다가 부러울 것 없는 대단한 존재였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연약한 질그릇이다. 나는 연약한 질그릇이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계속 강조했던 건 뭐냐면 자기의 약한 것을 드러내고 오히려 자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30절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또 12장 5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라. 계속해서 대단한 사람인데 자랑할 것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는 연약한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다.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나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결정적인 거는 고린도서 12장 9절입니다. 여러분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주권이, 그분의 통치가 나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능력이 아닌, 내 경험이 아닌, 내 지식이 아닌, 내 인맥이 아닌, 내 물질의 부유함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마지막까지 그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깨어지기 쉬운 질그리심을 인정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복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간절한 눈물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선민 의식에 휩싸여서 교만함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죄의 유혹에 연약한지, 우상 숭배에 쉽게 넘어지고 많은 존재인지를 그들은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같이 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그러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재창조되어지는, 예수님의 존귀한 보배로 새롭게 빚어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체가 귀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께 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님, 예,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손에 붙들려서, 말씀에 붙들려서 다시 한번 아름답게 빚어지는, 새것이 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